여러분, 우리는 1장 18절부터 긴 본문을 죄에 대한 주제로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을 살 때 정말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편안하게 사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복음을 믿게 되면 눈이 열리면서 지각이 열리면서 많은 것들이 새로워지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을 보는 눈,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악한 죄인인가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부패하고 죗된 인생인지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은혜가 이 모든 일을 하는 은혜가 우리 삶에 얼마나 가치로운가를 깨닫는 지름길은 여러분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런 대목만 나오면 늘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국가대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쁘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악하다.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가 그저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믿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종교적으로 막연한 종교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가,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추한가 하는 것들이 오늘 이 로마서도 보면 1장 16절, 17절에서 복음을 소개한 다음에 18절부터 무려 3장 18절까지 이 긴 본문을 사용해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죄악된 인생인가를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3장 19절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이런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보이는 복음이 3장 19절부터 나올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가를 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인 것이지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그 죄가 세상적인 소위 말하는 강력범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악하고 추한 어떤 죄들을 우리가 지었을 때 그 죄들의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그러짐에서부터.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다 하는 거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죄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우리가 거듭거듭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그 어리석은 삶이 우리의 삶의 무수한 죄와 악함과 추함들을 만들어내는 21가지의 여러 항목들을 우리가 보았죠. 그죠? 오늘 우리가 2장부터 보는 것은 어떤 면에서 기독교가 아니면 사실은 이런 영역을 죄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은 21가지가 죄다 그럴 때 어떤 것은 교계를 갸우뚱거리면서 받아들이겠지만 어떤 것은 정말 죄라고 인정하겠지만 오늘 2장부터 시작하는 이 주제는 정말 복음이 열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죄의 또 다른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21가지의 그 경악할 만하고 추하고 개탄스럽고 끔찍한 항목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죄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파렴치한 어떤 행위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틀림없이 죄를 구성하지만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중요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남을 탓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당연히 남들에 대해서 나쁜 말하고 남들을 비난하고 남들을 판단하고 남들을 정죄하는 게 당연한 것인 것처럼 여기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가 남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남을. 눈이 열려서 신앙은 눈을 열어서 여러분을 보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너무나 어리석게도 앞에 나오는 항목 같은 죄들을 범하는 것은 아닌데 살인을 하거나 강도를 하거나 사기를 하거나 그렇게 다 비난할 만한 그런 죄를 짓는 것은 아닌데 희한하게 또 다른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을 판단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제는 어떤 면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위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을 따라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과 저 안에 굉장히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구조 중에 하나예요. 어떤 학자들은 1장은 21가지의 죄의 목록까지를 다 포함해서 1장은 주되게 이방인들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2장부터는 유대인들의 죄,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의 그 추한 죄와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가 상대적으로 좀 덜 보이는 유대인들의 죄를 2장부터 집중적으로 다룬다 할 때 상당한 정도로 동의가 되는 해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제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이 주제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어려운 주제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의 제일 위대한 임금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똑같은 죄를 범해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이 양과 소가 많이 있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 벗이 멀리서부터 왔을 때 양을 잡는데 자기 그 많은 양 중에서 잡은 것이 아니고 너무나 가난한 그래서 새끼 암양 새끼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암양 새끼를 취해서 손님을 대접한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분노하면서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나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여,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그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이게 인생의 죄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죄는 난폭하고 경악할 만하고 포악스러운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죄는 아주 교활하고 놀랍게 여러분의 눈을 가리는 요소를 죄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드라지게 보이는 죗된 행실들을 저건 정말 악한 것이야, 저런 일들은 사회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는 나쁜 일이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것을 그렇게 여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리석게도 똑같은 죗된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방불하게 죗된 인생이구나 하는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이, 성경이 죄를 말할 때 죄의 큰 어려움, 장애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죄가 보이고 자기의 무가치함이 보여야 주님이 구원을 주실 때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기뻐하고 우리의 만가지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이 복음 안에 당신의 의를 선물로 주셔서 자격 없는 자들,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 안에 있는 의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된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렇게 감격스럽게 와닿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면서 자기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죄의 교활함과 죄의 눈을 가리는 이 요소들에 대한 깨달음들이 안 생기면 신앙이 자꾸 피상적으로밖에 안 흐르는 거예요. 그저 신앙이라는 것을 윤리와 도덕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저 저렇게 나쁜 짓을 나는 하지 않고 사는데 이런 수준으로밖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속에 남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나쁜 행실과 악한 어떤 일들이 눈에 도드러지게 보이지 않는 사람 같아 보여도 여러분 속에 똑같은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보여야, 그래서 저 천인공노하고 만인이 분노할 어떤 죄인과 내가 얼마나 방불한 존재인지가 보여야 정말 제대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믿는 맛이 뭔지를 알고 하게 되는 영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 한번 보십시오.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3절이 거의 비슷하게 반복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여러분, 보고 판단하면서 저렇게 나쁜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그 사람과 똑같이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더 좋아하는 본성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런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처럼 비판하고 있으면서 정작 자기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2장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세상의 종교나 세상의 윤리나 도덕은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어떤 특권의식이나 그런 것들을 정당하게 여기도록 만들지만 복음은 여러분을 그런 자리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얼마나 죄된 우리의 본성을 더 많이 보게 하고 그 본성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악한지가 보이면 보일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옳다고 믿으면서 스스로 바르다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정작 자기가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놀랍게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제일 중요한 어려움 중에 하나였어요. 그죠? 눈으로 그냥 탁 볼 때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같아 보였지만 가장 중요하게 주님을 환영하지를 못했어요. 주님이 없어야 되는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다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안 보이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가 안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자주자주 참 어리석게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나는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똑같이 내가 그런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것처럼 저 사람과 구별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이렇게 보편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는 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나는 좀 더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높아지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정직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봐요. 그죠? 정직하게 자기의 모습을 벌거벗은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기대하는 이상적인 모습에 가깝게 자기를 끝없이 끝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예수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설교를 거의 마무리할 때쯤에 7장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사람들이 어찌하여 자기 속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고 자기 눈안에는 덜보가 있는데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티를 뽑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티를. 티는 거의 안 보여서 자세히 주목해서 안 보면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에 있는 그 작은 티는 굉장히 쉽게 보이고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덜보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들의 제일 큰 불행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어요. 자기 눈에 덜보가 있으니까 이게 잘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 속에는 티가 있는 거니까 덮어주고 지나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티를 빼겠다는 거예요. 왜? 내 눈에 덜보가 안 보이니까. 세상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살고 유대인들뿐 아니라 바리새인뿐 아니라 여러분과 제 안에도 거의 유사한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엄청난 덜보가 있는데 우리의 덜보는 보려고 하지를 않고 남들에게 있는 티를 보면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이 있고 그런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몸을 구성하고 살고 몸의 한 부분의 건강함이 다른 부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말을 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내 눈에 돌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어떻게 티를 빼나 하고 모든 일을 지나가야 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형제들의 죄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죄를 범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되는 순간이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기준이 분명하죠, 그죠? 첫 번째, 명확하게 그의 죄가 공적으로 드러났을 때, 소문이 들렸다, 내가 보지 않았는데 누가 말했다, 이런 거 말고 그가 명확하게 죄를 지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온유한 심령으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나와 다르다 이런 거 말고, 그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짐을 나누어 지는 마음으로 그의 아픔을, 그의 질고를, 그의 불행을 어떻게든지 간에 짐을 나누어 지고 싶은 중심을 가지고, 나도 똑같은 약한 자인 줄 알고 그를 비난하거나 탓하거나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살려서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말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 그건 성도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도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저 사람과 다르면 되고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면 행복해하면서 비판하고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이 오셔서 눈을 딱 열어주시니까 우리의 죄가 보이고 우리의 너무나 많은 무자격함이 보이니까 다른 자세로 사람들을, 허물과 죄를 지은 사람들, 명확하게 죄가 드러난 그 순간에도 다른 중심으로 바라보고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전혀 자신의 죄됨을 보지 못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일인지를, 자기 말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 하반절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의롭고 바른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는 왜곡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상황에 따라 많은 것들이 좌지우지돼요. 그죠?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이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좋으면 그냥 이 사람의 어지간한 문제는 그냥 말 못하고 지나가요.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순간인데 말 못하고 지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상태,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 그의 복락, 그의 영적인 참된 발음이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어리석은 일을 많이 반복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가 심판을 피해 지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우리처럼 뇌물을 받거나 우리처럼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당신이 공적으로 하신 객관적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우리를 공의롭고 바르게 딱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표방하는 명분이 그날은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가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모두를 판단하고 있어요. 그죠? 모두를 판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전부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해요. 그래서 좌와 우가 끝없이 대립하고 세대와 세대가 끝없이 다투고 남자와 여자가 끝없이 다투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도 안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다른 특징이 묻어나는 삶의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바깥으로 볼 때 비난받을 만한 죄와 악이 혹 없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 없다, 혹은 죄가 있지만 저렇게까지 나쁘지는 않다. 성경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내면의 자세가 어떤지가 그분의 판단의 기준이고 그 판단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만큼 여러분 내면에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할 때 여러분 속에 거의 비슷한 경향이 그대로 있다고 성경은 보고 죄 없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저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이 잘 살면 복받게 하는 그런 종교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눈을 열어서 여러분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사람을 대하는 중심을 바꾸어내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중심을 바꾸어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전부 비교의 대상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잖아요.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하는 귀한 사람으로 하나하나를 우리의 가족의 테두리밖에 머물지 못하던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더 많은 사람에게까지 퍼져가도록 복음은 우리를 끝없이 끝없이 도전하고 바꾸어 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끝없이 끝없이 핑계댄다는 거예요. 왜? 한번 보십시오.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사람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만드는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판단함으로. 나는 저렇게 악하고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가정을 깨고 사회를 깨뜨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은 아니다 하고 그 사람을 판단함으로 정죄하고 비난함으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보이는데 하나님은 저 영혼이 깨달아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신 것인데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는 자비하심을 멸시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심판이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을 때 심판이 어디 있어? 저렇게 악한 사람도 심판하지 않는데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내가 어떻게 심판받을까 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 그가 비난하는 무수한 사람처럼 무수한 죄의 속성과 성향이 있는 것을 보시고도 깨달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넘치는 자비로 말미암는 오래 참음을 멸시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깨달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고 왜곡시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없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도록 두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죠?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악한 자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정당화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죄를 깨달아 토설하고 돌아와서 생명 안으로 들어오기를 아버지가 원하기 때문에 시간을 더 주는 것인데 희한하게 악한 자들은 자기를 더 정당화시키면서 너무나 어리석게도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의 안정감을 확인하면서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어리석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어리석음을 그 수많은 죄에 또 더하고 있는 죄를 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한번 보십시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인데 여러분이 돌이켜서 생명에 들어오는 은혜의 때를 누리도록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끄덕끄덕 콧방귀를 낀다는 거예요. 심판이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어떤 심판도 없었고 저렇게 악한 사람도 여전히 살아있고 나도 여전히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벌받아 마땅한 죄를 기회를 주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경험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돼요.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정말 파노라마처럼 우리를 어떻게 대해 오셨는지를 쫙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때야 깨달으면 너무 늦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너무나 오래 기다리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할 말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로 세상을 판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남을 아무렇게나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절대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제일 악하고 나쁜 사람이 여러분이고 저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제일 추한 죄인이고 악한 자들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절대로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런 악하고 추한 자리에서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지 말고 여러분이 아버지의 그 오랜 참음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의 무수한 허물이 용서되고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기적같은 영광을 우리가 경험했던 백성처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딱 붙들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믿어주고 그 귀한 영혼들이 우리가 겪었던 이 새로운 변화가 그들의 삶에도 오도록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은 죄인들이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같이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그렇게 용서를 받고 은혜를 알고 나서 어떤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며 나의 행복을 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요소와 다른 것이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프고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죄 용서의 감격을 아는 사람들이고 오늘 본문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신앙을 가진 것 같은 모습은 혹 있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봐야 할 진리를 바르게 보지 못하니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무 생각 없이 돌아설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는 좀 울어야 하겠는데, 누군가는 좀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하겠는데 끝없이 사람들을 탓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일들은 40년이 넘게 반복되고 있는데, 군부가 독재할 때부터 40년이 넘게 반복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가슴을 찢으면서 나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저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저 남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모든 관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이 장에 나오는 사람과 여러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우리의 추함과 악함을 가려주셨던 복음의 그 영광과 부요를 아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 앞에 그들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귀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